제45장 자기의 날들을 계산하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늦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 2장 25절 시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 중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달력에 따라 계수한다면 하루는 하루이고 1년은 1년이기 때문에 계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계수한다면 계수되는 날도 있고 계수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들은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날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루가 하루로 계수되고 1년이 1년으로 계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참으로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계보가 나옵니다.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있고 5장에는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 두 계보에 기록된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가인의 계보는 매우 간단하여 그와 그의 자손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는 매우 세밀하여 각각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대대로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보를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칙으로 우리의 나이를 계수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가 간단한 것은 하나님께 득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의 계보가 세밀한 것은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날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에 따라 계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들은 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날들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첫 달은 그 해의 시작이요 계수되는 날들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달에 유월절 양을 잡았고 애굽을 떠났고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달을 첫 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 달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 역사는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 50세, 60세가 되었지만 영적 나이는 1년 혹은 1개월밖에 안 됩니다. 영적 나이는 당신이 거듭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주님께 구원받은 그 날이 바로 당신의 영적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나이로 계수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1년으로 계수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은 후 5년이 흘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5살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날로 계수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날들이 기록되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송세월한 날들이고 계수할 수 없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서 어떤 날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를 근거삼아 이 공과를 배우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까지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8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에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 노릇한 것은 40년 동안입니다. 이것을 계수하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처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몇 년입니까? 40년에 450년을 더하면 490년이요. 490년에 다시 40년을 두 번 더하면 570년이 됩니다. 570년에 다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 전에 3년을 더하면 모두 573년이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573년이라고 하지 않고 48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3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횟수에 있어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열왕기상의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 군데의 기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횟수가 다르게 기록된 까닭은 그 가운데 영적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광야의 40년도 틀리지 않았고 사울의 40년도 틀리지 않았으며 다윗의 40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건축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3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450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사도행전과 비교해 볼 때 93년이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3년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이 횟수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족속에게 몇 차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박해받은 횟수가 모두 몇 년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받은 박해로서 모두 8년이었습니다. 또 3장 14절에서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받은 박해였고 모두 18년이었습니다. 4장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로 받은 박해로서 모두 20년이었습니다. 6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네 번째 받은 박해로 모두 7년이었습니다. 다시 13장 1절을 더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섯 번째로 받은 박해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을 40년간 섬겼습니다. 이상 다섯 차례의 이방 족속의 박해는 모두 몇 년입니까? 8년에 18년을 더하고 20년을 더하고 7년을 더하고 또 40년을 더하면 전부 몇 년입니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93년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역사를 말하고 있었으므로 93년을 계수에 넣었으나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주의하였으므로 93년을 계수하지 않고 480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93년을 계수에 넣지 않은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횟수는 유실된 횟수입니다. 아,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이방을 섬기고 사사가 없었을 때는 횟수를 계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왔지만 그들이 대적의 손 아래에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었을 때는 다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길 때 그들의 날들은 유실되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마땅히 고려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될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당신이 주님을 믿은 지 8년 혹은 10년이 지났는데 이 지나간 세월 중에서 허송세월한 날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나간 날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누락되었습니까? 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날들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수될 수 있는 날들이 과연 몇 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합해서 1년이나 됩니까? 사람의 뜻대로 보낸 날들, 하나님을 떠난 날들, 실패한 날들, 타락된 날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계수될 수 없는 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몇 년 동안 헛되이 보냈는지. 아,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은 시간은 모두 계수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우리는 모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날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날들을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간 노정을 볼 때 우리는 시간의 낭비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나온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거한 지 10개월이 되는 날, 곧 애굽에서 떠난 지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0일이 되는 날에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변경에 있었으며 가나안은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열 하루 길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방황했고 그들의 자손 때에서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방황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3년, 5년이 아닌 38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이나 허비한 후에야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노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닷새면 해결될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4, 5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방황하여 많은 날들을 허비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손실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일생의 역사에서 어떤 날은 계수되었으나 어떤 날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 곧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니 속에 평안이 없었고 온전히 다 들으려 하니 그 자신에게 원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만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그는 친척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가지 않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아버지 데라도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철저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차가워지려고 하면 뜨거워지는 듯하나 막상 뜨거워지라 하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는 떠났으나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는 뜻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른다고 해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반만 순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란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서는 즉시 그의 나이가 75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르에 있었을 때의 나이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란에 있을 때의 나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그가 75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의 다른 연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던 날들은 길을 가는 중간에 머무르는 날들이요, 잃어버린 날들이요, 이런 날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을 회고해 볼 때 얼마나 많은 날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란에서의 날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제멋대로 행하고 게으르고 아니라며 중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란에서의 날들이며 모두 계수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란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그 해, 곧 하란을 떠난 그 해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의 나이를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날들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때에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의를 받아들여 아내의 여종 하갈을 처부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후 하갈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육체의 힘으로 낳은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6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그의 나이 86세와 17장의 처음에 기록된 그의 나이 99세 사이에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3년 동안에는 그가 한 일이 한 가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고 새로운 계시와 약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날들은 다 공백의 날들이요, 다 없는 날들입니다. 그러한 날들은 곧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날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날들은 헛되이 보낸 유실된 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체험과 빛, 그리고 새로운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손을 거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새로운 확신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했습니까? 만일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이러한 날들은 모두 잃어버린 날들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자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루를 하루로 써야 합니다. 이것이 상을 얻는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열흘을 다 합해도 하루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형제 자매여, 우리는 매일매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의 날들을 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다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며 너무도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아브라함의 99세를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 해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례의 뜻은 곧 육체를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행하면 그러한 날들은 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제단해 드려 다시는 헛된 날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50년 중에서 49년을 버리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생활을 한 것이 얼마이며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한번 계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주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여러 차례 품꾼을 불러 포도원 안에 들어가 일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이 놀고 서 있다 라고 하신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주인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섰느뇨.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고 서 있지 말고 일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비유는 또한 하나님께는 그분이 정하신 일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바빠서 시간이 조금도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디에서 바쁩니까? 만일 당신이 포도원 안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면 놀고 서 있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 얼마만큼 일을 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영적인 일을 하기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너는 어찌하여 놀고 여기 섰느뇨? 포도원 외의 일은 모두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바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놀고 있다고 보십니다. 포도원 안에서의 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만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면 당신이 사용한 시간과 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고 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주인이 제11시까지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일은 사람의 일생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놀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원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당신에게 직업을 버리고 전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포도원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땅을 파는 일도 있고 씨를 뿌리는 일도 있으며 관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포도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람처럼 일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특정한 어떤 일만 하나님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포도원 안에서 보낸 시간만이 계수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이 구원받은 지 3년, 5년, 혹은 10년, 20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분명히 당신은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것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을 버리고 복음만을 전적으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면 당신은 놀고 서 있는 일생을 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편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때부터 고린도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때까지는 대충 몇 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라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뜻은 오직 그들이 마땅히 자라야 했는데 자라지 못한 것은 그들이 세월을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강하고 힘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했지만 세월을 허비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에 속한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 체험이 있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그것들에 대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비정상적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이 만일 나는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되었으니까 어린아이인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의 일생의 날수는 얼마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날수는 얼마입니까? 만일 당신이 주님을 믿은 지 8, 9년이 지났는데도 태어날 때와 똑같이 여전히 육에 속하여 여전히 어린아이라면 당신은 이미 많은 날들을 허비한 것입니다. 아, 형제 자매여,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70년, 80년, 아, 짧은 날들 가운데서 구원받기 전의 날들을 제하면 또 얼마나 남습니까? 형제 자매여, 당신은 당신의 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미 6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서 생활한 것은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5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며칠밖에 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많은 날들을 허비하였다면 그것은 너무도 가련한 일입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우리가 헛되이 보낸 날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요엘서 2장 25절의 말씀에서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60세가 되었고 30-40년을 헛되게 보냈다 합시다. 당신은 이제 아,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다. 나의 가장 왕성하던 날들은 이미 황충이 먹어버렸다. 잃어버린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황충이 먹은 날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허비한 10년 중에서 계수될 날이 하루밖에 없다 해도 그러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 하루가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의 날은 24시간을 하루로 계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수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 때에는 하루가 많은 날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에 빠져 있다가 폐병에 걸려 죽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회개하고 그의 죄를 자복하며 주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청년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저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며칠 후 나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 다시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자네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저는 저의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을 압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가? 그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살 날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저는 빈손입니다. 어떻게 제가 빈손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것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 나이 많은 분은 그에게 형제여, 근심하지 말게. 내가 자네가 한 이 말을 제목으로 하여 찬송가를 짓겠네. 사람들이 이 찬송가로 인해 감동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상을 모두 자네에게 돌리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빈 손을 들고서 주님 얼굴 어찌 대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 찬송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록 그 청년이 그의 일생 중 많은 날들을 허비했지만 그가 죽을 때 가졌던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써 주님은 그의 원하는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 모두 자기의 날들을 계수합시다. 우리의 잃어버린 날들을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가 첫날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뜻의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